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7월 12일 목요일, 할례. 출애굽기 4장 18에서 31절을 읽어보라. 이 이상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주님께 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주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내용에 크게 놀란다.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할례가 문제였음이 분명하다. 모세의 막내 아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요구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그의 아내 십보라는 행동하는 여인이었고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녀는 피 묻은 포피를 모세에게 대었고 이 피는 속죄와 생명, 언약의 확증을 상징한다. 매우 빠른 진행은 상황의 긴박함과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경고를 받는다.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곧 그를 멸하려는 듯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선택받은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십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거행하였고 그제야 천사는 모세가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바로에게 나아가는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모세는 큰 위험에 놓였으며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여 천사들의 보호가 아닌 위협을 받았다.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묵상. 나에게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의 소홀함과 무식함에 대해 이 기록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데 충실해야 함. 지연과 태만은 실패와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연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충만하다면 백성들은 연합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다. 선지자와 왕 676.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주의하거나 지나쳐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데 충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이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사람과 가난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국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지고 튼튼해져 갔습니다. 다윗 왕국을 굳게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던 최측근 3명과 측근 30명의 장군들의 이름들과 활약상이 사무엘하 23장 8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장군 밑에 약한 부하 없듯이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만들어진 강한 군대로 인해 다윗 왕국은 점점 더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초기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괄목상대한 발전이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지자 주변국들로 인한 위험 요소들이 사라졌고 안정이 보장되자 모든 면들이 다 안정되었고 튼튼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외견상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큰 어려움으로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 가는 것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뒤늦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자책했지만 그 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다윗이 좀 더 조심하고 주의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나 죽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멀리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일 뿐 우리들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 속에 그대로 놓여진다면 우리들 역시 다윗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무슨 실수를 하여 그토록 처참한 결과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실수란 조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심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진 상황에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다윗에게 있었던 문제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상황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만과 야심으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과 야심으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의 말씀을 글자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심심할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치고 싶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혼날 상황을 만드셔서 혼을 내시는 분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시는 듯 복도 주시기도 하고 벌도 주시기도 하시는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구절입니다. 만약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성경 자체의 상당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모순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모순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취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의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서 기분 좋을 때는 복을 주고 기분 나쁠 때는 벌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쏟아서 주고 싶으신 사랑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쏟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멈출 수 없는 사랑이며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 모순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취미에 맞추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모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의 모습과 모순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이 소지가 될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글자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 표현이 맞고 어느 쪽 표현이 틀린 것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이 맞는 것일까요? 분명히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하였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글자대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데 글자로 보면 둘 중 하나가 분명히 틀렸지만 하나님의 품성으로 보면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고 역대상 21장의 표현은 사실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에 의해서 사단이 잘못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단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단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표현하셔서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루스벨이 사단이 되어서 한 행위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법을 알지 못하면 글자 그대로 말씀대로 이해하여 모순의 생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우려들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취미대로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래서 믿기 어려운 분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성경절을 통해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것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욥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욥기 9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 18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기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취미대로 사람에게 행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사실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단이 가마력을 선택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여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진 품성대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하는 것이 큰 잘못일까요?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 일은 사단이 충동할 사안도 아니고 또 죄도 아닙니다. 다만 그 동기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 동기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집권하던 초기 상황과 본문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가 감히 침공할 마음도 먹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공받을 위험 요소가 사라지자 다윗은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해져서 이웃나라들이 무서워할까 하는 궁금증과 실상을 알게 되어 생각보다 더욱 강한 군대라면 그 힘으로 이웃나라를 점령하여 더 넓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위는 마치 자신의 힘과 군대의 힘으로 다윗 나라가 유지된 것 같은 생각에 따른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나라를 이끄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군대의 힘으로 세워진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웃을 침공하여서 더욱 많은 땅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기심에 따른 행동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도록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어느 정도에 모시는 것으로는 오래지 않아 내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늘 무성하여 성장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이기심의 잡초가 늘 무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만과 이기심의 본성을 관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과 야심이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비전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즐겨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형통함입니다. 늘 우리의 자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까지 4대 지역에 얽힌 여러 가지 문화들 또 배경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 2장 3장 속에 말씀하신 일곱 교회의 이 배경이 된 교회 중 하나였던 4대 교회 이야기까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 4대 지역을 떠나서 목사님께서 계속하여 일곱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 다음으로 가셨던 이 그 도시에 대해서 또 그곳에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그곳은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는 이 세 번째 등장하는 교회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감동을 받고 오셨는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버가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을 할 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 이 교회의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볼 목적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앞으로 답사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곱 교회를 아주 세밀하게 그 지역을 잘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두 시간에 걸쳐서 한두 번에 걸쳐서 버가모와 버가모 교회를 둘러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버가모도 성경의 땅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회, 중요한 땅이죠. 그리고 답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땅입니다. 오늘날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이 버가모는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성 혹은 성체를 뜻하는 버가모 도시는 스머나 북동쪽으로 약 100km 지점의 높은 원추형 구릉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년적 군사 요충지였던 성체는 고대 카이쿠스 강의 두 지류인 셀레누스와 케티우스 강 사이에 있는 약 300m 높이의 언덕 위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람세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버가모가 왕도, 즉 권위의 지역으로 인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결과로 복음이 여러 나라와 또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했지만 소아시아의 대상 무역 경로를 따라서 상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무역선을 통해 가지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무역선들은 버가모 엘라에해 항구를 떠나서 에게해와 지중해를 운행하던 그런 배들이었습니다. 굉장한 기대와 설렘으로 저는 버가모에 들었습니다. 그 버가모에 들어서는 순간 그 느낌이 마치 2000여 전에 고대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뭐 누구든지 가보면 그런 감을 느낍니다만은 아주 웅장한 이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잔재들이 무언가 답사객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BC 400년쯤 형성된 이 버가모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800년 동안 종합병원으로 사용했던 아스클레피움 유적입니다.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이 바로 뱀이지 않습니까? 돌로 포장된 800m의 진입로에는 당시 세계 곳곳에서 몰려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픈 자들이 병낫기를 갈망하면서 그 신전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살펴보니까 아스클레피움 한가운데는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이 지하 원형 치료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환자들은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진흙 마사지를 하고 또 맨발로 걷고 약제 처방을 받고 또 식사를 조절 뭐 이런 등등의 치료를 여기서 받았다고 합니다. 또 북쪽에 설치된 야외 극장에서 연극과 음악을 이용한 심리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뭐 맨발로 걸어야 무슨 치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능 마사지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버가모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곳을 했다고 하는 그 지역, 그 신전, 거대한 신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주전 12세기에 에올리안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150년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왕국이 붕괴되면서 나누어진 셀레우시드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아타루스 왕조가 최초의 독립왕조였는데 그 왕국의 마지막 왕 아타루스 3세가 BC 133년에 서거하기 직전,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버가모 이 자체를 말이죠, 로마 제국에 그냥 기증했어요. 유증했어요. 그래서 합병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로마는 말하자면은 그 손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이 버가모를 그대로 유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버가모는 250년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아시아 도의 도청 소재지로 로마 총독이 주재하여 로마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도청 소재지로 주장되지만은 사실상 이 버가모도 2세기 동안 공식적 수도로 그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와 버가모가 이 주도적인 도시로서 지위를 위해 오랫동안 서로 다투었다 그래요. 에베소 도시, 버가모 도시 서로 그 공식적인 수도가 되기 위해서 다투고 이런 일들이 있은 것을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둘러보니까 정말 도시 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화, 교육,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니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은 거기에 대법원도 있어서 많은 죄수들이 이 버가모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다른 곳에서부터 이 버가모로 호송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장서가 20만 건 이상의 양피 두루마리를 간직하고 있는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세계에서 큰 아주 유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유메네스 2세 치하에서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그래요.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사서 아리스토파네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버가모로 초치하고자 했을 때에 이에 그 분격한 이집트 왕 톨레미게는 사설을 그만 투옥시키고 파피루스의 버가모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그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공경에 빠진 이 버가모 왕은 학자들에게 그러면 이 파피루스 사용을 못하면은 뭐 애굽에서 오는 이 파피루스를 사용 못하면은 파피루스 대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파피루스 대신에 염소나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또는 우피지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뭐 성경을 기록한다든가 그 다음에 적자를 기록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버가모는 책을 만드는 양피지의 생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에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이 버가모 시립 도서관의 장서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장소를 알렉산드리아로 다 이전해버렸습니다. 참 버가모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유럽을 방문을 해보면은 여러 이 나라의 그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박물관, 그 박물관들에 가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부터 빼앗아 온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갖다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버가모에 있던 장소도 다 알렉산드리아로 이전해 버려서 지금은 그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버가모 도시는 그렇게 좋은 땅이 좋은 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단의 위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교가 극심한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성경 주석가들이 제우스 신전과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단의 권자로 여깁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그 웅장한 치료를 위해서 한 그런 신전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치유를 위한 모든 것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곳이 되고 그런 방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아니고 뱀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 이 사탄의 위가 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마운스라고 하는 학자는 로마가 서쪽에서 사탄 활동의 중심이었듯이 버가모는 동쪽에서 사탄의 보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한 도시가 또 한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평을 들을 때에 얼마나 슬픈 것이 되겠습니까? 이 버가모에 갔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버가모의 예술의 걸작은 원추형 구릉 위에 1000피트 높이의 성채가 있었는데 240미터 높이의 아테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들이 지혜, 예술, 산업, 학문, 전쟁의 여신으로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가 불쑥 이렇게 튀어나온 바위 위에 헬라의 주신이던 제우스를 섬기는 장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 제단은 보니까 길이가 39m, 넓이가 11m, 높이가 한 12m나 돼요. 날마다 하루 종일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 그 연기가 말이죠. 그 지위에 아주 자욱하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 큰 제단은 기원전 240년경 침입해왔던 야만적인 고울 사람들을 격퇴하고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는데요. 예술성과 건축술에 있어서는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큰 매개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일곱 교회 유적지에 정말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습니까만은 그곳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 신전들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일곱 교회를 둘러보는 우리에게 아주 슬픈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독일 그 베를린 동쪽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버가모 신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과 제단과 함께 전체 제단을 재건축해 놓은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최초로 버가모를 발굴한 K. 후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석판들을 이 버가모에서 떼어내가지고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서 지금 거기에 그렇게 웅장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버가모에 가면은 이와 같은 웅장한 어떤 면을 볼 수는 없지만은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그 버가모 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버가모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목사님 설명만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날이 그 옛날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 버가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생히 이렇게 느껴볼 수 있고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참 좋은 그리고 또 감동적인 시간이 됐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